오늘은 에스겔서 맥잡기 다섯 번째 시간, 유다의 배반과 멸망, 그리고 마지막 때의 회복,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에스겔서 15장, 16장, 17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유다 왕국이 결국 이제 패망하게 되고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 가는데 그 원인이 뭐냐, 가장 큰 원인은 백성의 지도자들, 그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백성을 바르게 재판해야 되고 또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받아서 전달해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당시 유다가 이제 패망하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유다 땅에는 예레미야, 그 다음에 바빌론 땅에는 에스겔, 이 두 사람의 대언자 외에는 진실한 그런 대언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 거짓 대언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절대로 외세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하나님이 계신 이런 집을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지 못한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외쳐대는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이와 같은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서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5장, 16장, 17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면 14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에스겔 앞에 와서 에스겔 앞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너한테 와서 이제 말을 듣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그 지도자들의 불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반역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유다 멸망을 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또 유다의 백성들의 속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 속마음은 뭐냐? 에스겔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 말을 심각하게 듣질 않는 거예요. 심각하게 듣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 가서 읽으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그 일을 그저 좋은 음악 소리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좋은 음악을 뭐 유튜브든 뭐 여러분 CD든 하면 좋은 음악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에스겔이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냥 그거를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 정도 그런 소리로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게 되는가. 이런 내용이 15장, 16장, 17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까지는 조용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을 주실 때까지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좀 궁금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언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좀 알려달라. 자, 이런 가운데 이 백성의 눈이 멀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흥미를 좀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너무나 그냥 돌처럼 딱딱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액션 설교. 그렇죠? 짐을 지고 나가서 벽을 뚫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액션 설교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걸 했냐.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너무 뻔한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유. 이스라엘 안에 있던 속담을 사용해서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생생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생생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좀 적나라하다, 적나라. 그냥 다 까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사람들을 비유를 사용하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이 15장에서 1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그 다음에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인데 자기 남편을 버리고 간음하는 여인, 그 여인으로 이제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는 세 개의 나뭇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가져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그와 같은 분을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장, 16장, 17장에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16장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생생한 언어, 적나라한 그런 그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여주시는가. 이 16장 아마 오늘 처음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그 창녀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래서 그 어릴 때 피투성이로 버려진 그 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자기의 아내로 삼으시고 아름다운 것을 다 입혀줬는데, 이제 풍성해지고 모든 게 좋아지고 나니까 그냥 자기 남편을 버리고, 예, 이 옆에 있는 이웃나라에 여러 사람들과 행음을 벌이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16장에서 자그마치 63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이 심판하신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 세 개의 비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불평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리셨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개의 비유는 내가 깨뜨린 게 아니라 너희가 깨뜨린 거다. 이거 이제 그 대답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가장 널리 퍼져 있던 거짓말은 뭐냐. 예루살렘과 성전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나중에 계기가 되면 예레미야 29장 20에서 이제 32절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에도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는, 이런 말 하지 말라.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15장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다. 두 번째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그러니까 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결코 이혼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구나 사무엘기하 7장에 가서 보시면 영전하는 메시아 왕국을 주신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만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간음을 범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혼을 하시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혼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7장에는 이스라엘은 결코 사람들이 쓰러뜨릴 수 없는 커다란 백향목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너희가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 백향목, 거기 백향목은 다윗의 왕좌가 있는 그 유다 전체 그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왕국이 결국 멸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가지를 일으켜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내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미지, 첫 번째는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간음한 여인, 그 다음에 이 백향목과 그 다음에 세 개의 가지, 이와 같은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여기 15장에서 이제 17장에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도 제가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장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심판이 임하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특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야.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회개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특권을 받았어요. 근데 그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언제 가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려지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때. 그런데 그게 여기 유다 백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어주신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먼저 1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짧아요. 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무가치한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는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우리 신약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야 한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시록 저 끝에 가서 14장 17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땅에 있는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포도나무는 뭐냐 하면 7년 환란기, 특별히 그 세상 맨 끝에 부패한 이방인 사회를, 이방인 전체 세계를 이거를 포도나무로 이제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포도를 따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할 때 그 포도나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포도즙 틀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조그만 거 해가 이렇게 짜는 포도 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 여기 예배 여기 중예배실 이렇게 예배가 땅이 있으면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그런 스페이스를 이렇게 바위 같은데 이런 데 이제 그걸 파갖고 그래서 엄청난 양의 포도를 넣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으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으깰 때 그 피가 튀기듯이 막 포도 그 즙이 튀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그 심판,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포도즙 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몰아놓고 그 하나님이 짓밟아서 그냥 막 피가 나오도록, 그래서 피가 나중에 가서 보면 말 굴레까지 이 정도 높이까지 그렇게 올라오도록 그렇게 엄격한 그런 그 심판을 행할 때 포도즙 틀 심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아니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할 때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말고 저와 여러분이 신약성경 또 구약성경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80편, 또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에서 읽어보시면 이사야에서 5장 1절에서 7절, 예레미야 2장 21절, 또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20장 이런 데 가서 보면 거기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고 포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하나님이 포도나무라고 아니면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누가 읽어도 이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인데 어떠한 상태의 포도나무냐? 굉장히 비천한 상태. 비천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사람들을 이집트 탈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가져다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토질 좋은 것과 같은 땅에다가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 포도나무가 나중에 점점 자라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지고 그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의 영화와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심지어 솔로몬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사자들을 보내고 아니면 직접 본인이 와서 그 왕국의 영광을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포도나무를 이제 만들어서 비천한 걸 가져다가 좋게 만들어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것과 같은 왕국으로 이제 만져주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우리 이사야서 5장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옆에 이사야서 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여기 나오는 그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제 좋은 품종으로 하나님이 개량을 해갖고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최고급 포도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냈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의 쓸모없는 먹기에 부족한 그와 같은 들포도를 냈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유다 왕국 안에 이교도들의 풍습을 다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 맨 끝에 시드기야 왕 때에 바빌론에 이제 포로 생활이 이루어진 그때까지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라고 이집트에서 빼내서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에 이렇게 해갖고 또 다 그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이와 같은 여러 과정 정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하겠어요? 좋은 열매 맺는 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좋은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집 성전까지 이제 파괴시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포도나무가 완전히 쓸모없는 이와 같은 이 들포도를 내는 그와 같은 포도나무로 전락하기 이제 그렇게 만든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참 비유가 재미있어요. 2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더 나으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가지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다 이렇게 꺾이고 뭐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그렇죠? 포도나무의 유일한 용도는 뭐예요? 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거기에서 나무를 취하여 무슨 작업을 하겠냐? 나무가 다 이렇게 굽고 이래갖고 제목으로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무엇을 취하여 그것에 무슨 그릇을 걸겠냐? 그러니까 나무로 다 이렇게 말뚝이나 못이나 이런 걸 만들어갖고 거기다 뭐 하려고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포도나무로는. 그렇죠?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졌다. 불이 그것의 두 끝을 삼키며 그것의 한가운데는 불타게 되었으니 그것이 무슨 작업엔들 적합하냐. 이게 하나님이 불타도록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도 말하냐면 5절에 온전할 때에도 어떤 작업에도 포도나무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까지 탔으니까 더더욱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탄 포도나무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세 번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 백성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BC 606년에 1차 바빌론 포로 생활로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렇죠? 바로 이때 누가 잡혀갔냐? 다니엘이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10년 지나서 BC 597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또 와가지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데려갔어요. 이때 누가 잡혀갔냐?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BC 586년에 3차 바빌론 이제 침공이 있어갖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다 불에 타고 모든 것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불에 태우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가서 보니까 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내주어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내줄 거다. 너희가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절대로 내주지 않는 이런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준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BC 586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불을 내고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폐허로 만드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유다 백성에게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했냐? 하나님의 대언자가 와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지금은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대언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읽기도 하고 또 목사가 서서 강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과거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타는 이와 같은 땔감처럼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파멸을 당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을 잃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개인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자, 16장은 굉장히 길어요. 63절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거 읽었습니다. 63절을 오늘 가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생생하게 이 가늠하는 여인, 창녀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창녀가 옆에 있는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행을 벌이는 그런 그 모습, 이런 게 아주, 아주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2절에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고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한다 해서 이 주어진 대상은 누구냐? 예루살렘인데 여기 예루살렘은 유다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게 주신 건데 결국은 유다 왕국 전체에게 이제 준 거다. 그래서 여기 이 16장 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어떻게 출생을 하고 어떻게 출생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혼을 하고 누구와 결혼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했잖아요. 어디서 결혼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놀라운 영광을 누리다가 그러다 지금 이제 패망의 시기가 이제 왔는데 왜 패망을 하냐? 이웃나라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경고하신 그 민족들의 악한 풍습들을 계속해서 따르는 것을 가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가늠. 하나님이 자기 남편인데 자기 남편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 이교도들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를 이제 따라가면서 가늠을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역사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BC 200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BC 586년에 이게 멸망을 당하니까 뭐 여러분 한 1400년이고 간에 그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여기 16장 안에 이게 요약이 돼 있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처녀가 됐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가 그다음에 가늠하는 여인이 됐다가 결국은 패망을 하는 그와 같은 전체적인 그림이 여기 16장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냐. 자기 아내를 데리고 법정으로 간 거예요. 법정으로 가서 이 아내가 이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마치 이렇게 고소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좋은 과 같은 아내가 되었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안에는 왜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렸냐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어떤 대답을 주시냐. 너희가 결혼 언약을 깨뜨리고 너희가 나를 이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에 이제 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로부터 멀리 뒤에 있을 메시아의 재림의 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부흥을 주셔서 메시아 왕국이 그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앞날에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이제 14절에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가서 보니까 내 태생과 출생의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며 내 어머니는 헷 족속이었다. 여러분 여기 원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출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저쪽에 바빌론, 그렇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가나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 아니에요. 원래 헷 족속이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 당시 가장 크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던 그런 일을 하던 두 족속이 있었어요. 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고 한 족속은 헷 족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이교도들과 관련해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중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원래는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그 결과를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던 그 아모리 족속, 그 위에 살던 헷 족속,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 사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와 같은 족속으로 이 이스라엘이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고, 그렇죠? 어머니는 헷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떠한 민족이었는가 설명하는 내용이 4절부터 나와요. 출생할 때 그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배꼽줄, 탯줄도 끊었지 않고 너를 물로 씻어 부드럽게 하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게, 소금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방부제로 쓰이고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포대기에 싸지도 않고 그 갓난아기를 어떻게 해요? 아무도 눈으로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일들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빈들판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빈들판에 갖다 버렸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아기가 살 수 있겠어요? 아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비참한 상태.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곁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내가 내 피로 더럽게 된 것을 보고 내가 내 피 속에 누워 있을 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살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하였으면 참으로 내가 내 피 속에 누워 있을 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그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아이로 삼아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빈들판에 버려진 이와 같은 아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권세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지옥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렇게 비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열두 그 아들이 나오고 할 때 가서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사람들 와서 침입하고 이렇게 하면 다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에서 200만, 300만이 넘는 이와 같은 민족이 형성이 돼갖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와 같은 왕국 가나안 땅의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소유를 얻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진 이와 같은 아이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출생 때부터 부유하고 뭐 잘생기고, 그렇죠, 모든 환경이 좋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와 같은 상태로 버려진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키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아모리 족속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 불렸어요. 여부스 이름이. 그래서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이 다윗에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거기를 수도로 이제 삼은 겁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여호수아기 24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저 유프라테 강 넘어서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박한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지금 데려다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런 민족으로 만드신 그런 역사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아이를 구출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7절에 내가 너를 들에 싹같이 번성하게 함으로 내가 자라고 크게 되어 뛰어난 장식품이 되었으며 내게 젖가슴이 생기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아직도 벌거벗은 알몸이 어때? 지금 처녀가 됐는데 벌거벗은 알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내 곁으로 지나가면 너를 보니 아직 내가 이제 사랑을 할 때, 결혼해야 될 때예요. 근데 내가 내 옷자락을 이렇게 내어 펴서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고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매 내가 내 것이 되었다. 그 일이 언제 생긴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그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걸 빼내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특별 소유 상속 백성이 되도록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언약을 맺어서 내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내가 너를 물로 씻고 참으로 내 몸에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며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곳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 신을 신기고 고운 아마포로 너를 두르며 장식물로 단장하고 팔찌를 끼워주고 목걸이를 걸어주고 뭐 등등해서 말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있고 한데 그 어떤 민족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하고 아름다운 그런 국가로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느 때 일어났다 그랬어요.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왕국이 뻗어나가서 정말 주변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되는 그런 왕국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교도들 가운데로 나아갔으니 이는 내가 네게 단정하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커다란 그 위엄을 보이고 영광을 보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왕국,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왕국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이제 19절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세력이 강력해지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만들어주시고 치장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다 모든 일을 했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래서 결국은 15절에서 19절에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음행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음행을 하는데 자기들만 음행하는 게 아니라 20에서 21절에는 자녀들도 음행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아니라 또 다른 세대가 계속해서 음행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 있고 22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 이와 같은 걸 기억하지 않,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내 모든 가증한 일과 내 행음 속에서 너의 어렸을 때 곧 내가 벌거벗은 채 알몸으로 지내며 내 피로 더럽게 된 이게 어느 때예요? 아까 지금 처녀가 됐는데 지금 알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 비참하던 그런 때 이러한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입혀주고 장식으로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 왕국 중에 가장 으뜸간 그런 왕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성전을 만들어 놨더니 그 전체 그 지역 전체뿐만 온 세상에서 황금으로 만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에는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여기서 음행한다 뭐 행음을 한다 하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26절에서 29절 다른 나라 거 수입해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숭배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에 뭐 이집트라든지 그 옆에는 시리아라든지 그 옆에는 아시리아라든지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든지 거기는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그래서 행음을 벌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창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녀. 자, 그런데 창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남자가 와서 이제 이런 몸을 팔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창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녀는 어떤 특징이 있냐? 34절에 내가 행음을 할 때 다른 여자들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내가 대가를 주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아. 오히려 돈을 주고 창녀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창녀들은 돈을 받는데 이 창녀는 돈을 안 받고 창녀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대가 된다. 다른 창녀들하고. 이게 얼마나 뭐라 그럴까 생생하게 아니면 적나라하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묘사가 되고 있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듣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그냥 생생한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서 43절에는 이렇게 창녀짓을 하다가 결국은 커다란 징계를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36절에는 이 심판받는 내용을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 창녀야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더러움이 쏟아져나. 내가 지금 왜 이와 같이 심판을 받냐. 내 더러움이 쏟아져 나왔고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가증한 것들의 모든 우상과 버린 내 행음을 통해 또 내가 그들에게 준 내 자녀들의 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몸이 되나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여자들이 몸을 다 가리잖아요. 그렇죠? 눈만 이렇게 남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습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넓적다리를 드러낸다. 이거는 포로 생활 가거나 할 때 정말 비참한 상태, 수치를 당할 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냥 몸이 그냥 다 드러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는 37절에서 이제 32절에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이 뭐냐? 간단해요. 31절에 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 즉 내가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던 자들과 내가 사랑한 모든 자들을 내가 미워한 모든 자들과 함께 모으되 그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하며 내 벌거벗은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어 그들이 내 벌거벗은 모든 것을 보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혼인을 깨고 피를 흘리는 여자들을 심판하는 것 같이 너를 심판하여 경로와 질투 속에서 내게 피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혼인을 깨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창녀짓을 하기 때문에 결혼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창녀의 상태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7절에 지금 읽은 그 말씀은 외세의 침입이 있을 것이다. 39절에는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내주리니 그들이 내 우뚝 솟은 처소를 헐고 내 높은 처소들을 부수며 이렇게 이제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이 사람들의 완전히 패망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제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서 이제 5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정당하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는 자기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마땅히 받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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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천년 이상을 지금 참았는데도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리게 됐다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3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도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방황하고 정말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 받았잖아요. 그때를 기억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같으면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예배당 짓고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을 때 11년 전에 저 속내 그 조그만 그런 예배당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10명, 8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그런 때 그렇죠? 우리의 그 어렸을 때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고 일이 잘 될 때 과거의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일이 잘 되면 내가 다 잘해서 잘 되는 거로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 잘해서 잘 되는 걸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징이 뭐야? 감사를 잊고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을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기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44절에서 52절에 이제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제 속담을 많이 이제 사용했는데 가서 보니까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어머니가 그러하면 그녀의 딸도 그러하다. 아버지가 그러면 그의 아들도 그러하다. 뭐 이런 식의 속담을 이제 많이 사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이들은 부모를 닮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고 어머니는 헷 족속이라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럼 어떻게 그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어떠한 아이들이 태어났냐?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롯이 나오고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 롯이 살던 데가 소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가운데 지금 소돔도 있고 그 다음에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남왕국 유다도 있고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동일한 범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동성애를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대로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이런 같은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야단을 치는데 어떻게 야단을 치냐? 여기 사마리아와 소돔 땅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대언자가 없었어요. 근데 유다 땅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대언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유다가 지금 패망하기 전에 어디가 먼저 패망했어요? 사마리아가 패망했잖아요.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잖아요. 그 오래전에 또 어디가 패망했어요? 소돔이 패망했잖아요. 그럼 이걸 기억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고도 대언자들이 더 많이 대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다에 비하면 소돔과 사마리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가서 보니까 51절에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내 죄들의 절반도 짓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그들보다 내 가증한 일들을 더 많이 늘렸다.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나쁘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행한 내 모든 가증한 일들로 내 자매들을 의롭게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저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소돔성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동성애하는 자들 천사들을 숭배하고 천사와 관계를 맺으려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 소돔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하고 비교하면 소돔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네 자매들을 판단하였은즉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하게 지은 네 죄들로 인하여 너도 너 자신의 수치를 담당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소돔은 왜 그래? 저 사마리아는 왜 그래? 왜 이렇게 죄를 지어? 이렇게 판단하고는 본인들이 더 많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너보다 더 의롭다. 그래서 소돔과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보다 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성도들이 짓는 죄와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는 소돔과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짓는 죄예요. 근데 유다 백성이 짓는 죄가 바로 성도들이 짓는 죄예요. 더 많은 계시를 줬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짓지 말라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면 더 악한 결과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혼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 간음이 있고 음행이 있고 가족 간 갈등이 있고 부부 간 갈등이 있고 돈 문제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보다 악한 것과 같은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존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느냐? 국가와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지난 71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 있는 그대로 핏속에 버려진 아이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72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구해줬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 10대 강국이 됐어요. 모든 사람의 칭송이 됐어요. 영광을 받는 그와 같은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우리 특별히 교회 다니는 이런 성도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 안에 좌파 목사들과 좌파 성도들이 다 존재를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예,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가면 이 사랑 침략이 이렇게 부흥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우리 힘으로 했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면 멸망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 힘으로 다 했다고 그러고서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멸망의 일로 가는 거다. 지금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53절에서 63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커다란 이런 회복을 이제 통해서 다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60절에 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 너와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위하여 영전하는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영전하는 언약을 세우는 건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자꾸 어렸을 때가 나오죠. 여기 어렸을 때 이 어렸을 때를 갓난아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은 여자아이들이 14살, 15살 되면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25, 30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다. 이거 베이비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15 정도 되면 여자아이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를 어렸을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영전하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커다란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내용이 여기 이제 60절에 기록이 돼 있고 자세한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이사야서 59장 21절, 61장 8절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여기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 맨 마지막에 유다와 에브라임, 그렇죠? 여기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이게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하나로 합쳐져서 한 왕 다윗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왕국으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77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17장에는 두 마리 이제 독수리가 나오고 세 개의 가지가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면 3절에 커다란 백향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크기가 뭐 한 10m, 15m.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크고, 말 그대로 백향목은 향기를 내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고,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백향목. 근데 백향목이 이렇게 이제, 제목을 만들잖아요. 말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도 물을 샥 이렇게 뿌리면은 향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그런 그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절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오는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뭐냐? 다윗의 왕가. 다윗의 이와 같은 왕국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가지는 세 명의 왕 아니면 통치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존하는 그런 왕국, 메시아 왕국을 내는 그와 같은 왕조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좌에 앉아서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 에스겔이 말씀을 기록하는 당시에 바빌론의 속국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을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여기 독수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 색깔을 가지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며 털이 무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취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독수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옵니다. 이 독수리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여기 유다가 이렇게 있고 저 위에 바빌론이 있으면 밑에 뭐가 있다고요?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 두 나라가 위에 있는 바빌론, 밑에 있는 이집트예요. 그래서 두 개가 독수리도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해서 강성한 그런 통치자, 하나는 밑에 있는 파라오, 하나는 느부갓네살.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껴가지고 이 백향목에 있는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독수리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다른 큰 독수리가 있었다. 이게 지금 이집트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가셔서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개의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가지는 17장 3절에서 4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이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설명. 자,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 백향목 중에 한 가지. 이게 돼서 여러분 이제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될 때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 전에 누가 있었냐. 여호야긴이 있었어요. 여호야긴이라는 그 왕을 하나의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침략해갖고 그의 가족을 다 데리고 갔어요. 이때 누가 끌려갔다고요? 에스겔도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만 명 정도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성전 기구들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여호야긴은 유다에서 세 달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바빌론에서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서를 가서 보면 그의 이름이 고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 가운데 여고냐라고 돼 있어요. 여고냐, 고니야, 여호야긴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빌론에 끌려가는 이와 같은 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 5절에서 10절에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시드기야가 행했던 일이 13절에서 22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야긴이 세 달 통치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를 바빌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왕이 있어야 되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하면 요시아의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원래 이름이 맞다냐입니다. 그 이름을 맞다냐에서 시드기야로 만들어서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친절하게 잘 했어요. 그럼 말을 잘 듣고 언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이집트를 섬겨야 되겠다고, 이집트를 섬기겠다고 바빌론을 이렇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13절에서 이제 21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는 22절에서 24절에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22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높은 백향목에 가장 높은 가지를 가져다가 세우리라. 내가 그것에 어린 가지들의 꼭대기로부터 연한 가지를 잘라내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온갖 날개를 가진 모든 날짐승이 그 밑에 거하고 또 그것들이 그것의 가지들의 그늘에 거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이 백향목의 가지들 밑에 와서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건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에 또 다른 가지가 이제 일어나서 그래서 온 세상을 이제 다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뭐 제가 다 자세하게 이제 설명할 수는 없고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두 마리 독수리 그다음에 세 개와 같은 가지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가서 한번 여기 17장을 읽어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 어두운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유다 왕국 지금 패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내용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우리의 어릴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가. 지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조해 주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이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결국 패망을 당했는데 국민이 계속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목사들이 깨닫고 교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래야 패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잠잘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우리 온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 기억하는 일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도 멸망했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별다른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고 에스겔서 이런 걸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적용을 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있는 국가가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